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아멘입니다. 어릴 적은요, 이 찬양을 참 무수히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참 무수히 많이 불렀는데요. 아무 뜻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불렀던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장성해서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명예, 성공이 돈의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합니다.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를 원문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너는 완전히 복이 되라. 얘기하는 거죠. 복이 되라.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대요. 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수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갑자기 의심스러워졌는데 기도는 하십니까? 예.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선한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먼저 부모인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보다도 먼저 부모로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내가 자녀들에게 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만남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복된 만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의 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나를 목사로 만난 교인들이 복을 받고, 나를 남편으로 만난 제 아내가 복을 받고, 나를 아비로 만난 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를 담임 교역자로 만난 저희 부교역자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된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힘들었는데 그 관계가 잘 풀어지고 또 낙심한 자들은 내가 갈 때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2018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새해 시리즈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한 해 동안에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또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또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의 근원되는 삶은 뭔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의 근원 되라는 꿈과 비전을 확신하는 삶이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꿈이요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 이 식당은 나 때문에 수지 맞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내가 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그 꿈과 비전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멋지게 복의 근원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을 강조하면 너무 기독교가 기복신앙, 번영신앙에 세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건강, 장수, 형통, 성공, 출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 대단히 유치하고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터부시하는 것이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야, 기독교가 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되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는 이제부터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주십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혹 현재 나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동트는 새 아침이 밝아오듯이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내 인생이 아무리 2017년 한 해 동안에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반드시 동트는 새벽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 도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변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지라.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복의 근원되는 꿈을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류를 대표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시며 제일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시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다음, 또 특별하게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항상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원치 않지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전에는 없었던 꿈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전에는 없었던 꿈이 예수 믿는 순간 갖게 돼요. 그것이 뭐죠? 영원을 사모하는 꿈. 영원히 살아가는 꿈. 그 꿈을 발견할 때부터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말짱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영생에 대한 소원의 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은 가치 있게 바뀌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 갑자기 이 구절이 등장하느냐? 그간 아이가 75세라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 75세라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는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기록에 남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백살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의 근원되는 꿈이 없다면 그 삶은 대단히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예 기억지도 않는 인생은 대단히 무의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디자인하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꿈과 비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되는 삶은 떠남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떠남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시작은 지금까지 죄악의 생활, 하나님 없는 생활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죄의 쓴뿌리들, 얽어매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그렇다면 믿음의 완성은 뭐냐?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가야 할 때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쓴뿌리들, 죄의 생활들,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의 그 땅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때 떠나고 가야 할 때 갈 때 우린 비로소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죄의 자리, 나쁜 습관의 자리, 유혹의 자리, 이런 것들을 떠나야 할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지난번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좀 힘들게 했구나. 나를 얽어매고 있었구나.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나쁜 습관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래, 새해에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나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있죠. 아, 내가 지난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예배에 소홀했다. 정말 예배 주일 성수도 하고 정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 2018년 새해에는 내가 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가고 섬김의 자리에 가고 또 봉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도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못 본 척하면서 외면하고 살아가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감히 떠나야 할 때 떠나고 과감히 가야 할 때 가야 갈 때 우린 비로소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먼저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의 근거를 바꿔라, 삶의 기반을 바꿔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자, 보세요. 여기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습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과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아버지 직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으면 배우는 것은 우상 숭배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뜨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고 매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죄의 쓴뿌리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지요? 여러분, 어느 땅이라고는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테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죠.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너가 정말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는데 너가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가라고 할 때, 갈 때만이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왜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오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어요. 연세가 많든 저처럼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에요. 이후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막연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갈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면 복의 근원이 되지만 저는 너무 막연해서 못 가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가게 되면 결국 엉망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막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연속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의 시작이요 복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남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시작이요 복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의 근원되는 삶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을 이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만 머물러 있는 복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 나에게 맞춰져 있는 기도는 기복신앙, 기복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복을 주셔서 저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이들을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히 수준 낮은 여러분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이어주고 이 복을 나누는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곳저곳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번 등장할 때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아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에게도 이어주고 그 복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 복을 또 이어줘서 야곱에게 이어줘서 그 복을 누리게 했다라는 거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게만 머물러 있는 복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이요. 내게만 머물러 있는 복은요. 그것은 어쩌면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주고 나눈다고 할 때는 그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죠.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복의 근원이요, 교회에서도 복의 근원이요, 직장에서도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받은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복받은 사람의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움켜쥐지만 마세요. 움켜쥐지만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다가도 다시 뺏어갑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힘들고 아픈 이들이 있어요.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렸다면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제가 봐도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고 그런데 경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진짜 어려운 교인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큰 돈을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교인한테 좀 건네주세요. 본인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움켜지는 것은 어쩌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는 자가 진정 복받는 사람인 줄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서 정말 복의 근원된 샘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갈 때 마침내 복의 근원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의 근원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복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복이 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복이 흘러넘쳐 강이 되고 바다에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될지라.